로마서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그 자체로 이방인들이 보는 관심에서 또는 유대인 스스로의 관심에서 다 외면할 수 없는 커다란 역사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를 거절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에겐 어떤 본보기가 되는가 하는 것을 넘어서 복음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히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이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9장 들어오면서 계속 얘기해오고 있는 선택에 관한 문제에서, 선택이라는 말이 배타적 구별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이해하도록 돕기 위하여 인용되고 있습니다. 선택에 관한 커다란 오해는 누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렇지 않은 자는 못 받은 자로 차별이 된다는 것이죠. 누구는 호의를 받았고 누구는 호의를 받지 못했다. 누구는 선택을 받았고 누구는 버려졌다 라고 우리는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우리 9장 서두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정리하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구별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문 중에서 제일 우수하기 때문이 아니라 남은 것들과 차별이 없는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어도 됐고 아브라함의 동생이어도 됐고 그 친구였어도 됐고 삼촌이었어도 되는 그 중에 하나, 그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가 없는, 아래에서 태어난, 하늘에서 떨어진 이 아닌, 하나님이 구별했을 때 구별하지 않은 자와 동일한 조건과 자격, 가치라는 걸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은 정실 부인이 낳고, 이스마엘은 종이 난 차별이 아니라,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을 만한 젊음이 있었고, 이삭은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없을 때 낳은 자임으로써 하나님이 함께하여 본인이 가진 자격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닌 씨를 품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야곱에게 오면 에서와 그는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까지 똑같은 거죠. 뒷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으니 앞뒤가 없는 셈인데 차남은 장남과 다릅니다. 지위와 권리에서 확연히 다릅니다. 그걸 차남을 택함으로써 태생적으로 가진 우월한 조건 따위는 여기에 들어있지 않다. 그게 선택입니다. 그럼 선택은 무엇을 차별하느냐, 무엇을 대비하느냐? 사울과 다윗에게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울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자연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극치를 보여주고 결국은 죽어 끝나는 존재와 운명을 보이는 것이 사울이고, 다윗은 거기 하나님이 개입하면 영원한 승리가 약속되는 운명이 된다는 걸 보입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난 자가 아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위해 뭘 한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모든 건 나로부터 나가는 거야. 내가 죽어 넌 받는 거야. 내가 네 지부에게 복을 내려 네 나라와 네 권세를 내가 영원케 하겠다. 어느 장면에서 다윗이 신을 위하여 뭘 할 수 있겠다고 말하자마자 얻어맞고 무릎 꿇리고 배우는 자리가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입니다. 이 자리를 놓치면 우리는 선택이라는 말을 매우 잘못되게 사용할 수밖에 없지요. 거기에 이제 오늘 얘기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은혜를 베풀기 위한 찾아오십니다 라는 걸 하나 더 덧붙이지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호불호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행위다. 그의 의지다 이겁니다. 그 의지는 어찌나 강한지 인간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걸 주시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상이 아니다. 보상이 아니다. 대가가 아니다.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걸 준다. 로마서 내내 그 얘기를 했습니다. 3장 21절 이하에는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보내신 예수, 완료하신 십자가, 그의 피로 인한 구원, 그래서 그의 사르심으로 인한 더 높고 넓은 은혜를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은 적극적 은혜인 것입니다. 다함이 없는 은혜, 베풀고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늘 오해돼서 왜 모세에게는 이 일을 맡기고 바로는 뭡니까? 하는 식으로 나오죠. 마태복음 20장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삽니다. 아침 7시에 품꾼들을 샀는데 9시에 나가니까 놀고 있는 자에서 또 보내고 12시에 나가서 또 보내고 3시에 또 보내고 오후 5시에 또 보냅니다. 그리고 저녁 6시에 이제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당연히 먼저 온 자들이 더 기대를 했겠죠. 똑같이 줍니다. 원망하여 이르기를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한 시간밖에 일한 사람과 똑같이 줍니다. 내가 너에게 불공평한 게 뭐냐? 내가 네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내가 적게 일한 자에게 더 주는 것이 나의 은혜이고 나의 의로움이지 명예지 어찌 그게 불공정한 것이겠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괄세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죠. 이 비유는 20장 1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습니다. 복된 일을 시키는 이죠. 인간을 가치 있게 쓰시죠. 그리고 게다가 은혜를 베푸는 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끝없이 잘잘못에 관한 것으로 신앙을 점검합니다. 유능함과 무능함으로 비교하고 윤리로밖에는 확인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난하기 짝이 없게 합니다. 죄를 안 진 자, 예수를 믿은 자, 그때 예수를 믿었다는 건 안 믿은 자와 차별하는 것입니다. 쫓아다니면서 넌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입에 이 말을 붙이고 다니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위대한 사람인지를 보이세요. 그들에게 가서 넌 예수 안 믿어서 이런 벌을 받을 거야 그러지 말고 예수를 믿어 뭐가 다른지를 보이세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누가 이렇게 잘 지적했죠. 동생이라고 지칭하지 않는다는 거죠. 동생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나는 항상 너와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처음에 받는 은혜는 탕자의 회개지요. 두 번째 받는 은혜는 마다들의 못난 것으로 배우는 신자된 가난함에 관한 것이죠. 오늘 세 번째는 이런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죠. 이 아버지. 둘째가 자기 재산 다 달라 그랬을 때 주어 들려보낼 수 있는 아버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아버지. 못난 마다들의 이 말. 나는 열심히 섬겼으나 아무것도 주지 않다가 이러깁니까? 예. 넌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지 않는 아버지. 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이런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린 째째하게 굴죠. 나갔다 돌아온 얘기밖에 없고 집 지켜 하나님의 아들로 산 그 영광은 모르고 늘 불평이지요.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더 잘 살고 편합니다. 시편 37편과 73편입니다. 생각하십시오.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스라엘의 운명에 하나님 바울의 이해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얘기의 중요한 내용이죠. 모세와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다면 왜 바로는 완악하게 하셨습니까? 왜 완악하게 하셨습니까?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랍니다. 우리의 대비는 모세는 좋은 역을 맡기고 바로는 악역을 맡겼다. 그러면 바로에게 무슨 책임이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죠. 바로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합니다. 벤허를 기억하시죠. 주인공은 찰턴 헤스턴입니다. 벤허는 10개인가 12개의 아카데미상을 받습니다. 나무 주연상을 받지 못했고 여우 주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감독상은 받았습니다. 그 유명한 벤허에서 벤허 역을 맡은 사람이 나무 주연상을 받지 못했다는 건 커다란 수치입니다. 나무 조연상은 받았죠. 메살라. 벤허의 내용은 주인공 역보다 조역에게 더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끝나고 메살라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생기죠. 악역을 하고 악당일을 해도 안 죽인단 말인가? 그렇게 간단히 가지 마시고 바로 같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일에 대적하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나 하나님 일을 회방하는 것밖에는 할 줄 모르는. 왜냐하면 무지하니까.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거기서 바로가 지옥 갔냐 천국 갔냐 얘기가 거기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이, 열 가지 재앙은 바로와 애굽을 죽이기 위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등장해서 바로는 회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죠. 마음을 강팍해 하고 완악하게 하사 그의 영광을 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에게 뭐라 그러겠습니까? 모세가 한 일은 뭐밖에 없다고요? 거기도 찰턴 헤스턴이 나왔죠. 쩔쩔매는 거죠. 쩔쩔매는 거. 대사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율브린너가 다 했고 찰턴 헤스턴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려낸 것에 대하여 놀라시고 경외심을 가지십시오. 그 다음 얘기들은 다음에 풀겠습니다. 나쁜 놈들 다 죽이면 영화가 안 된다니까요. 내용을 담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일하심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 없는데 다 착한 놈 갖고 하면 착한 님 갖고 왔다. 어떠냐? 그래도 좋죠. 그럼 시청률이 떨어진다니까요. 텍스트를 깊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입니다. 왜 내가 이 조건, 이 환경 속에 요 모양 요꼴로,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구체적인 캐릭터입니다. 운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십니다. 마음껏 일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저는 늘 모래시계를 최고의 작품으로 치는데 박근영 씨 딸이 대들자 아버지가 그랬어. 아버지가 박태수 잡아가고 아버지가 다 한 거야. 얘야, 남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거든 목소리를 낮춰라. 기억나세요? 계시록 23장 보셨어요? 왜? 하나님의 일하시는 깊이와 낮은 목소리를 듣지 못하시죠. 그 무서운 목소리를 결단코 타협하시지 않고 결단코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자신의 현실 존재에서 성경 전체가 묻어나고 녹아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고요? 편하자는 거죠. 오직 하나의 소원, 편하자는 거죠. 육체적으로 편하고 심적으로 편하고 영혼이 편하고 아무 생각도 아무 고통도 느끼지 않는 것 외에 소원이 없죠. 그걸 고쳐야 되니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보내실 수 있다니까요. 내보내신다니까. 하나님의 무서움,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죠. 무서운 하나님, 바보인 채로 끝내지 않겠다. 그렇게 쉽게 끝내지 않겠다. 네가 비명을 지른다고 해서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내가 네게 목적한 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결코 쉬지 않겠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 이름이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바로 선택된 자들이다. 선택된 자들이라는 건 하나님이 개입한 자들. 누구는 개입하지 않고 누구는 개입했고의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는 자들에게는 그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 결단코 실패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성의와 의지는 포기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중에도 결국 남은 자만 구원을 한다. 그것은 다수가 아니고 적은 자라는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성의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이었다. 저들이 전체로 배신한 것으로 보이냐? 그 속에 하나님이 남기는 자들이 있다. 그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언제 예수를 믿을 우리 역사적 유산이 있느냐? 이방이란 역사적 유산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인데 구원을 얻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심판해야 되는 자들은 얼마든지 기다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드러내실 수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줄 자들을 가장 나쁜 조건에서 뒤집어 그 영광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지 않냐?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게 남은 자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를 14만 4천, 이마에 다윗의 별 있는 자, 이런 식으로 나누기 시작하자. 그러자 바보들이 됐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와 누림은 전혀 없고, 그 구별을 왜 하러 다니죠? 그것 외에는 자신을 확인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말이 무엇인지 다 모르게 된 것이죠. 쇼생크 탈출을 얘기했었죠. 쇼생크 리뎀션. 쇼생크는 시삭, 바로였죠. 무슨 구원을 받는다고요? 오직 공포와 절망밖에 없는 감옥이 앤디로 인하여 그가 여기 살다가 탈옥을 했기 때문에 남은 동료들이 앤디 얘기를 하면서 감옥에선 만들 수 없는 내용을 나눕니다. 앤디가 그랬어. 맥주 한 병씩 주세요. 그랬지. 음악을 틀었어. 탈옥을 할 줄 누가 알았어. 웃음과 희망을 내용으로 삼을 수 있게 되므로 더 이상 감옥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과 붙드심이 생기자 여러분이라는 감옥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감옥에서부터 낙원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이 감옥이 만들지 못하는 걸 갖게 됐죠. 믿음, 사랑, 웃음, 희생, 섬김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보상을 위한 조건이 아니고 윤리적 확인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지 못하는 걸 가진 자들의 현실적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들인 것입니다. 억지로 하려는 거 아닙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데요. 스스로가 알지요.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의 자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8절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마른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기 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시내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하고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사 두려움으로 임하셨죠. 빽빽한 구름에 가리우고 흑암이 임하고 번개와 천둥 소리에 벌벌 떱니다. 이 산에 가까이 하지 마라. 누구든지 가까이 하면 죽으리라. 어찌나 두려웠든지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든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부탁하여 모세를 보내어 하나님께 듣고 와서 전해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귀가 터질 것 같고 심장이 찢어질 것 같다고, 무섭다고. 율법 앞에 선 모습이죠.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22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린 어디 서 있느냐? 예수 이후에 신약 성도들은 어디 서 있느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린 어디 서 있는가?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 두려움의 자리에 서 있지 않다. 예수 안에 있다. 그의 피로 화해한 자리에 서 있다. 겁내지 마라.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이면 좋겠다. 예, 그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약속과 성의를 어떻게 증명했다고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그의 경이로운 경륜을, 인도를 여러분 스스로의 생애에 붙들어 매십시오. 자랑할 것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을 것입니다. 눈물과 한숨 속에 기쁨과 영광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막을 수 없는, 방해할 수 없는, 타협하시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는 지극한 성의 사랑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놀랍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못난 것과 무지와 실패와 거절을 뒤집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막막함과 무지함이 손해가 아니게 하시는 하나님, 울 수 있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하지 않은 것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으니 이 위대한 믿음 가지고 살게 하소서. 승리하고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